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그러면은 사자성어 같죠. 사자성어가 아니라 오병, 떡 다섯 개와 이어,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 여기에 노인들과 여성,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방금 목사 안수를 받은 신참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떨리는데요. 처음 섰으니까 부임을 하고 처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으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전체 성도들이 고개를 들어서 눈을 또렷하게 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어느 연세 많은 장로님이 너무나도 유심히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떨렸어요. 그날 설교가 바로 이 오병이어였습니다.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인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께서 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처럼 킥킥킥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더 정신이 없는 거죠. 당황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겨우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된 거죠. 그 다음 주에 설교단에 서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듣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고 안도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앞에 앉아 계셨던 그 장로님에게 한 말씀을 툭 던졌습니다. 장로님, 이 기적도 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장로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이야기?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 먹고 남은 떡 가지고 먹이면 됩니다. 먼저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본 거죠.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제자들이 전파했을 때에 놀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이 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막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라고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광야로 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죠.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5천 명, 아니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뛰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도보로 달려갔다 그랬죠. 막 뛰어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보이는 곳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앉으려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힘이 없어서 눌려있는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떡 하나 먹기에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정도로 떡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달려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얻고 싶어서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임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가난한 것과 병약한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좀 얻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달려갔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염병이 돌고 있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놓아버리거나 우리도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현대의학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린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화를 변화해서 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좀 부해지고 그리고 강해지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갑니다.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화가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병력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빈들에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해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가난하고 약할 때에는 부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제일인 것 같지만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은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은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님께 나와봤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저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까지 따라온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들은 배가 채워지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준다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곳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다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유치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유황불 속에 떨어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은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고 있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려울 때가 있죠. 돌아온 당자를 보면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유산을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변망덕한 거죠.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몫을 달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성품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인격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씀씀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 재물을 주면은 그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유산을 툭 떼어가지고 넘겨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쓰라리고 아프죠. 이놈이 나가서 이 재물과 함께 망해버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을 떼어서 줄 때에 이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이 속에서부터 아파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나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리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유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슴에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동기가 불순한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예의를 갖추고 있고 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때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점잖게 예의를 갖추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얼굴이 가려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무례하고 야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을지 모르지만은 돌아서면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려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댓글이 달려있는 걸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름도 가명을 쓰고 얼굴은 없습니다. 얼마나 야비한 글들을 많이 올리는지 모릅니다. 욕도 함부로 합니다. 얼굴이 없으면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야비한 사람들보다도 더 야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더 유치하고 우리의 모습이 더 보기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야비한 유치한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가슴에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거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다 따져버리면은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삐뚤어지고 모나고 성숙하지 못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은 병들어 있고 모나 있고 삐뚤어져 있고 매사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관계를 공격하는,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 소중한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소중한 며느리와 자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마는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 한 몸된 부부의 관계를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야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성도가 있죠. 우리의 본성을 보면요, 정말로 야비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품어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몇 개를 더 얹어가지고 그 상처를 돌려줍니다.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더 강한 것으로 공격을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죠. 다행히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저 사람을 무시하죠. 경멸하죠.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피하면서 맞상대를 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대단한 척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알고 계시면서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배반할 것 알고 계셨지만은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늘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통제가 되어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죠.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병균을 퍼뜨리게 되었냐고.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사스 때에도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페스트, 흑사병이 발발을 해서 유럽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페스트가 창궐했던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서 이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흑사병이 무서워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멀리했고 시체가 있으면 가족 중에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시체가 있으면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가지 않고 끝까지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남아서 그들을 구호하고 도와주고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어주고 병자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불신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성도가 핍박을 받아서 재산을 몰수당하면 서로가 서로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저들은 죽음도 사양하지 않고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은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지만은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읽고 싶은 지금 이 시기에 꼭 읽고 싶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만 멀리 해야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은 조심하게 되죠. 여러분 나가실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악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목례로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 목소리 약간 변성이 됐죠. 지난 주일 저녁에 추위를 좀 참고 있었더니 변성이 왔습니다. 저는 감기가 걸리고 난 다음에는 병원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한 폐렴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스크를 두 개를 쓰고 계셨고요. 저를 진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주사 맞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주사를 일단 놓아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약은 안 줍니까? 했더니 약 들을까요? 병원에 왔는데 약은 주셔야죠. 그래서 일단 약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변성은 됐지만은 다른 증세는 아무것도 없고 저랑 섞이면은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악수는 하지 않고 목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과 보다는 더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옆에 집에 사람이 있냐고 8시가 되면은 우리 다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노래를 좀 불러보자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러한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